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도로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파에 다윗아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은 우후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미우니라. 루다가 요파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허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짓지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찍은 소복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비장의 집에서 유한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생명된 것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뭐 다 아시겠죠?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서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 되는 애니아란 사람 병을 고쳐준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파라는 곳에서는 이미 죽어버린 도르가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이적을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도 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항상 머리에 남는 게 뭐냐면은, 아, 베드로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구나. 뭐 설교에서 3,000명을 회개시켰다거나 또 병자를 고쳤다거나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그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 머리에 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진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남아야 될 부분이 남지를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만 보고 남는 그런 잘못된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전에 그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사도들이 행한 기적은 새로운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새로운 기적이 아니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행하는 기적이 사도들에게서 그대로 반복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사도가 다시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아,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버린다면 결국은 예수님 부분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사도가 참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세상에 지금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들의 행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믿음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한다겠죠. 성령행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에 대해 기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힘입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다면 그것은 곧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이 하신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역사하신 그 일에 대해 기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계속해서 연장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전히 세상에 살아계서 일하신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서 말한 대로 사도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가지기보다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보이시는가 이리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무에 꽃이 피었다 그럴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뭘 봅니까? 꽃을 핀 나무를 봅니까? 아니면 나무에 피어있는 꽃을 봅니까? 사람의 대부분은 꽃이 핀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피어있는 꽃을 보기가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꽃만 보면서 야, 그 꽃 참 예쁘다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이지 야, 이런 꽃을 피운 나무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꽃을 통해서 나무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그 사람 넓은 시각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들은 눈앞에 것만 보는 그런 훈련만 되어 있거든요. 이리 생각해 봅시다. 다 쓰러져가는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누가 봐도 오래돼가지고 죽은 나무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고목나무입니다. 근데 봄이 되니까 그 고목나무에 조그만 파란 싹이 우미 트더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고목나무에 파란 싹이 있던 그걸 보면서 뭘 보게 됩니까? 바로 고목나무를 보는 거예요. 야, 죽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싹 피다니 참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파랗게 살아있는 그런 나무에 싹이나 꽃이 피는 것보다도 죽은 줄 알았던 말라 비뚤어진 그런 고목나무에 싹이 달랑 하나 피어날 때에 야, 생명력이 대단하다 이런 감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TV에 세상은 이런 일이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전에 그 프로에서 그 방영을 하는데 아파트 베란다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걸 방송을 해요. 그 아파트 베란다 벽에서 나무가 자란다 그 말입니다. 그 조그만 나무가 아니고 가장 굉장히 큰 그런 나무예요. 그 보니까 그 근처에 똑같은 큰 나무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씨가 날아와가지고 베란다 벽 갈라진 그 틈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다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땅에서 나무가 자란다면 그것 가지고 방송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베란다 벽 그 시멘트 그 틈 사이에서 뿌리가 내리고 나무 크게 자란다 이렇게 하니까 방송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라고 보여주는 좋은 표본이라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가 막 여기저기 막 널려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는 꽃을 피운 그 나무의 생명력 여기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무관심해 버리고 그냥 나무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 즐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야, 그 꽃 참 예쁘다 이러면서 한 묶음 꺾어다가 병에 꽂아서 놓고 즐기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제가 뭘 말하는지 알쏭달쏭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애니아를 낫게하고 도로가 다시 살렸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본문 35절에 보면은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기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제 결과로 나오죠. 또 42절에 보면은 온 욕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성경이 뭘 말하는가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중풍병자 낫게 안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8년간을 병상에 누워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 살아있는 사람이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 삶에 새로운 생명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죽은 사람 다시 살려냈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결국 그 둘을 종합하면 뭐냐면은 생명이 없던 곳에 일으킴이 없고 그냥 무너지는 그런 곳에 생명을 있게 한 그런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행한 기적만 보고서 감탄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나무에 핀 꽃을 보고 즐기는 꽃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베드로의 기적을 야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겠구나 이런 의미의 기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바로 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꽃을 핀 나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생명입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내가 단지 교회 다니는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내 몸이 살아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마음이 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죽은 마음에 생명이 주어졌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생명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죽어버린 고목나 위에 파란 싹이 도는 그런 것이 신앙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란 자체를 대단한 것으로 보지를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에서 간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을 마치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무에 싹이나 꽃이 피는 것처럼 별로 대단치 않은, 당연한 그런 것을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꽃을 피운 나무는 관심 없고 항상 꽃만 보고 즐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이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로 주어지는 결과에만 관심을 둬버리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적 이런 데만 자꾸 관심을 가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이 나오는 당시 초대교회가 어떤 표현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해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워놓은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표현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게 드러나면은 어떤 일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뭐가 중지되지가 아니하느냐. 주를 믿는 사람이 발생하는 이 일이 중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하는 그런 핍박 계속되는데도 그 예수를 믿는 일, 그런 믿음이 발생하는 그 일이 중지가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목나무에 꽃이 피더라 그 말이죠. 초대교회만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동굴에 몰래 숨어 예비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만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목숨까지 내걸고 예수를 믿느냐는 것이죠. 차라리 믿는 거 포기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왜 포기를 못하고 목숨까지 내걸면서 예수를 믿느냐? 사람이 대단한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에게 선물로 준 신앙, 그 신앙의 생명이 대단하고 그게 강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을 하고 교회는 없을 수가 있지만 신앙은 없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종교를 허용하지 않은 잘 알 것입니다. 지금이야 세상에서 이 북한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봐주기를 원해서 선정령으로 교회를 세웠다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기독교 허용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러니 예전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종교를 아편이라 이렇게 하면서 인간을 망치게 하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믿는 한 잡아가두고 숙청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거든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분명히 교회가 없습니다. 북한이란 국가가 세운 교회는 있지만은 신자가 세워놓은 무슨 교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신앙이 사라졌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고목나무에 조그만 싹이 하나 피어나는 것처럼 신앙은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란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은 그들이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하다.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우리는 여기도 교회가 막 널려져 있고 교회를 마음껏 다니는 그런 자유로움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많은 막 수십 많은 나무들이 싹을 피운 것처럼 그걸 대단하게 보지 않는 것처럼 신앙이 왜 대단하냐 이런 의식이 많이 있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요 돈밖에 모르고 돈만 의지하는 이런 세상에서 그리고 또 돈을 좋아하는 그런 우리들 그래도 돈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참이다 이걸 고백할 수, 그걸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했다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신앙이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물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신앙 문제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문제였다면 교회는 부흥됐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만 신앙하는 그런 신앙은 일제가 사라지고 보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와 지켰기 때문에 신앙이 계속 띄워진 거란 말입니다. 신앙 어떤 방해에도 무너지지 않고 죽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띄워지는 게 신앙의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꽃을 보지 말고 꽃을 피우는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루다에 가고 욕바에 갔기 때문에 애니아의 병이 났고 도로가가 살게 되었다. 베드로가 가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지 말고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베드로 갔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해요. 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 예수 믿었지, 전도 안 했으면 예수 믿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가서 부지런히 전도해야 된다. 이게 많은 교회가 하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건 틀린 것이에요. 애니아 고침받고 도르가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안 하려고 했다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때 되어진 것이지 누가 있어서 되고 누가 안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가 전도를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믿고 지옥 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 위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의문이 뭐냐면, 그럼 베드로는 뭡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가도 일이 되어진다면 그럼 안 가도 된다 그런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하나님 믿고자 하는 그 사람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 이런 생각은 진짜 철없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베드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베드로를 가게 하신 분이 있다, 이걸 자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애당초 베드로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쳐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밀어붙이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그런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겠네, 그럼 안 가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고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그렇게 고친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지 베드로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모든 일은 하나님 위에 되어진다, 이걸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바울이 내가 안 가도 하나님이 안다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전한 일 소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 내 할 일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은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새롭게 된 그런 신자라면 내가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를 않아요. 왜? 내 일은, 내 삶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일을 하는 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되어졌다 이런 이 말도 결코 하지를 않게 돼요. 우리가 안 해서 안 되고 우리가 해서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 가진다,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것은 내 편함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 억지로 한다고 힘들었는데 잘 됐다 하지 말자, 이런 식과밖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안 해도 된다, 이건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신자로 부르셨는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의 결과가 내 공로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게으치 않고 일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게 신자인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가 일했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내가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하게 되어진 것을 여기기 때문에 일에 대한 모든 공로가 하나님 돌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베드로가 와가지고 애니아가 나왔고 도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죽기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했다 해가지고 베드로 때문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른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애니아와 뭐 도로가가 기적을 체험했다 해가지고 그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 36절 보면은 도로가가 선행과 구제한 일을 심히 많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도로가가 죽어서 다시 사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 그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도로가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지나지를 않아요. 사실 도로가가 죽었다가 살았지만 낮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 살았는데 죽기 전하고 죽고 다시 살았을 때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얼굴이 뭐 더 예뻐져가지고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돈이 더 생겼습니까? 그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게 아무도 또 없다 그 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었을 때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무렵게 특별한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 죽어 다시 살았다 이게 자랑까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봐야 결국 다시 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산 것이 다시 산 것이 뭐 좀 다른 면이 있어야만이 그 자랑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병이 나왔지만은 항상 얘기한 대로 그럴 바에야 병에 안 걸리는 게 더 낫다 그 말입니다. 애니아는 8년을 고생했거든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8년의 긴 세월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아예 중풍 안 걸리고 사는 게 옳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은 8년간 중풍 걸렸다가 다시 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좋습니까? 분명히 전자입니다. 아예 중풍 안 걸리기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본문과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게 특별히 좋을 것도 나을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과 같은 그런 기적을 대하면서 기적 자체를 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걸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한 대로 기적을 통해서 보여진 열매는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근데 하물며 그런 기적을 보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아니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복된 일이냐 그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협력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말씀 고분고분 순종한 것도 아니고 하나 하시는 일이 항상 방해만 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상하게 주님을 믿고 지금도 주를 내 구세주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우리가 지금껏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본다면 우리의 본성 본다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신기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게 대단한 얘기죠. 우리에게 신앙 있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가시면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 하나님 일이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풍병 고침받아 봐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한 것은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생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 그게 마땅한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건 고목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죽어 나빠진 그런 나무예요. 이건 장작으로 쓸 수도 없는 그런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전혀 없는 그런 우리에게 생명이 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죽은 자, 생명이 없는 그런 자에게 생명 있게 하신 것처럼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귀한 복이라는 것.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이 비참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던 내가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싹이나 꽃이 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지덕지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라 그런 얘기죠. 그럴 때 우리들은 내게 뭐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야말로 세상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와지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중풍병으로 꼼짝 못한 사람을 일으키셨다, 이것처럼 주님을 향해 일어날 수 없는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복된 모습이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의 풍성함이에요. 이래간 풍성함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에서도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힘을 잃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주어진 그 생명,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를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나에게 꽃이 피었다, 싹이 났다,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곧 나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 받는 그런 복된 자 있다는 그런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 신앙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어있는 우리고 아무짝에 쓸데없던 그런 우리에게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신앙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할 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뭐가 있네 없네 많은 불평들을 하고 살아가지만은 참으로 신앙이 없다는 것만큼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에게 신앙이 주어졌다는 것, 참으로 귀한 복을 받은 그런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땅 끝 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 이 땅 모든 것 얻은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